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사라와 하갈이 이제 후반부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에서 안상홍을 신격화하다가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머니 사진전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 이런 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제 안상홍 자리에 다른 이제 여자 한 분을, 한 사람을 앉혀놓고, 다시 그 사람을 또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하고 그 안상홍 증인의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라를 이제 가리켜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어머니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언약에 속한 신앙과 복음 언약에 속한 신앙을 설명하면서, 하갈은 율법 언약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복음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이나 이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머니라는 글자 하나만 가져다가 여기 어머니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어이없는 그 성경 해석인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읽을 구절은요, 27절입니다. 2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시작.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할때이 수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말하고 있죠.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약 20년이 넘도록 출산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태를 하지 못했으니까 출산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해도 참안된 일이다 정도 생각을 하지, 그것이 막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좀 어려움이 되죠. 근데 과거에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칠거지약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악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뭐 성경에 딱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3대 저주로 여기는 것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 두 번째는 이제 나병.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 3대 저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자손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자기 집에 있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손을 보고자 했던 그 정도니까 얼마나 그 손에 그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정말 필요, 너무나 강렬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갈은 잘 낳는 아이를 사라는 낳지 못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이스마엘에게 잔뜩 기대를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언약하신 것처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식이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이 맞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 안에서 육체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게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이삭이죠.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하고 약속 혹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신앙과 복음 아래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보통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뭐 1, 2년 안에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0년이 넘도록 다른 여성들은 다 낳는 아이를 그 하갈도 금방 낳는 그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사라는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진짜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결혼 후한 10년 지나서 출산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봐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누구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92년도 3월 초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92년도 12월 25일에 저의 첫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그 해에 첫 아이를 봤어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빠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손을 못 봤다. 이거는 예산일이 아닌 것이죠. 예. 굉장히 사라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사람은 되는 일이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왜이 모양인가? 뭐 이렇게 자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진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겠죠, 당연히. 이 성경에 보면은 사라 말고 또 그 아이를 못 낳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나.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얼마나 아이를 잘 낳았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쑥쑥 이렇게 낳았단 말이죠. 분인나는. 아니, 그런데 분인나는 잘 낳는 아이를 한나는 못 낳는 거예요. 대신에 남편이 한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죠. 그럴수록 더 미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저 남편의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손 말고 자식을 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 사랑을 받을수록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라는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대언자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행이었던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통이었던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인간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슬픔이 오죠. 하지만 나에 대한 율법적인 기대가 끝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의로부터 난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이. 그래서 슬픔이 한번 오고, 예,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너무 잘해줬잖아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러면서 그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남편이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 만족 안 되도록 하나님이 분인나라는 대적을 붙이셔가지고 계속 자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극을 받는 동안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이 분인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구원과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실제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은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 꼬마 때그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알랑덜롱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최진실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 이제 성장기에는 그 알랑덜롱이라는 그 배우가 남자들로서는 최고 미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됐던 시기라서, 나는 왜 그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뭐 수능 만점, 그 이제 겨울에 수능하고 나서 수능 만점 받았다는 뭐 뉴스가 나오면, 저렇게 머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부러움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그참그 자책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면에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분명히 열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뛰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 자긍심, 반대로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한 열등감, 이런 것이 공존해요, 사람마다. 아, 나는 열등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자긍심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자기를 좀잘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 뛰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예. 그래서 뛰어난 면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으로 오늘은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다음에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예. 이 구절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이건 우리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그래서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지위가 낮은 자와 지위가 높은 자. 대조가 되죠. 근데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저울이라는 건 그것의 무게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위가 낮다, 지위가 높다, 이건 이미 한 번에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이미 어떤 저울에 평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낮다, 높다, 이건 이미 한 번에 어떤 저울에 한번 재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저울을 이야기하시는데, 저울에 달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처음에 지위가 낮은 자, 지위가 높은 자, 이건 세상의 저울이에요. 세상의 저울에 이미 한번 달아서 평가가 한번 나왔는데, 다시 저울에 달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자와 지위가 높은 자를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그죠? 그 세상의 저울로는 그렇게 나뉘는데 하나님의 저울 앞에 딱 가면 그둘다다 합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게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신앙이 되려면 이 저울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저울 앞에 안 가면 항상 자기가 좀 괜찮다고 교만하든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열등감 속에 있든지, 늘 그래서 불만. 예? 잘난 면으로 인해서는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또 남보다 열등한 부분으로 인해서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 앞에 가서 딱 달리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3대 저주 중에 하나가 소경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가 소경으로 났을 때 죄 때문이야 이거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그런 관점으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봤어요.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저 아이가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아까 아, 저 사람은 뛰어나 저 사람은 부족해 이건 인간의 저울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면 교만하고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예? 이런 속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과 시각 안에 있을 때 형성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보통 보면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많죠.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받는 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배우면 나중심적으로 기복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높임 받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내 관점에서는 내 부족함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고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자긍할 것도 없고 열등감 속에 빠질 것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것이 사라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나중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녀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잘났는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을 낳아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못 낳아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이 됐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무엘이라는 대언자.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그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사무엘 대언자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됐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자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가치관,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이 됐을 때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시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왔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 어떤 면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해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랑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제 그 뭐죠? 인정할 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 대하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슬퍼할지어다. 원래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괴로워할지어다. 이게 아니고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연약함이 있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어떻게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데 나는 똑똑한데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분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나중심적인 관점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뛰어난 남보다 뛰어난 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조건이 되고 남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부분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인간의 잘남이나 인간의 부족함은 다 묻히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